욕심 같아서는 우리 무지개 합창단을 서울중앙교회 전속 합창단으로 하고 또 함께 오신 그 부모님들이 다 중앙교인이 되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는 어렵겠죠. 그러나 오늘 이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무지개 합창단 학부모님들 또 새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교인은 혹시 뭐 안 되시겠지만 혹시 아직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이 교회로 출석하도록 소개할 분들이 있으면 항상 중앙교회를 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경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용인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시고 수원에서도 오시고 미금시에서도 오고 고양에서도 오고 사방에서 이 오는 교회가 서울중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뭐 마음 두지 마시고 이 교회를 잘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살 것이다. 그 전절에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또 이 땅을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이후에 이 죄인들에게는 출생한 이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인간이 영원히 살도록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범죄한 이후에 죽음이라는 종착역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출생과 죽음 사이에 고난이라고 하는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죄인이나 의인이나 모든 인간은 지금 고난의 다리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의인들도 이 죄악의 환경을 헤쳐나가야 하는 또 다른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은 고난과 고통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앙인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어떤 고난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 고난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또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이 많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다 형통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무엇이 사실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일단 정리를 해보십시다. 첫째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들에게 고난과 고통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불가피한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말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만사가 형통하다. 이런 가정을 해 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절대로 사고가 안 나고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사업이 다 번창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0이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교인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은 그 삶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비신앙인은 고난이 닥칠 때에 불평하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로 팔이 부러졌을 때 신앙인은 더 크게 더 많이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더 많이 다쳤을 경우에도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거기 그 장례식장에 모여든 조객들 가운데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교인 아닌 사람들도 근데 그 장례식에 첫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장례식에 비가 오다 멈추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감사합니다. 소리를 한 서너 번 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아멘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유가족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나가면서 혼자서 속으로 그러더래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뭐가 감사해? 감사하게.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죽음에 대하여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마지막 순간 죽음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점이 신앙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같은 고난을 당해도 신실한 신앙인은 비신앙인보다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에는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같지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로 한 인간으로서 당하는 일상적인 고난이 있고, 둘째로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늘 우리의 생활 속에 잠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 인간으로서 당하는 일상적인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이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재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관계로 혹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몹시 마음에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건강 문제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고 태어난 성격상의 문제 때문에 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물질적인 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의무에 먼저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통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자기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항상 낮은 데 처하여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권면을 하십니다. 그건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건강 법칙 잘 지키고 싶고 늘 내가 죽고 감사하는 생애, 희생하는 생애를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많은 고난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원인은 열심히 열렬히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고난을 자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개가 이렇게 길바닥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괜히 개한테 가서 시비를 걸었어. 찌르고. 개가 화가 나가지고 나서 물었어요, 그 사람을. 그래가지고 광견병이 생길까봐 어디 가서 또 예방주사 맞고 치료하고 그건 고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자초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조를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 11장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다른 사람 잠시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미안한 마음에서 보증 섰다가 가정이 파산하고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일을 잠시 마음이 상할지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거 해가지고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자초하여 고난을 당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을 미리 가불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거리가 떨어지면 앞으로 올 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어서 전부감 2권 5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차 올 고난을 미리 예상함으로 압도당한다. 그들은 내일의 짐을 오늘 지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당하는 시련의 대부분이 상상에 의한 것이다. 괜히 미리 생각해서 고통과 고난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날 괴로움은 그 한날만 짊어지고 살 것이지 닥칠 괴로움을 미리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다. 이 말이 참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걱정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고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예수님도 아무 대책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공자라는 사람도 없고 노노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 없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걱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그분께서는 내일의 염려 어려움으로 짐을 지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한날 한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일상적인 고난 이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안식일 문제로 변변한 직장 한번 못 다니고 계속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주변에서 많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욥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모든 핍박에 대하여 하늘에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또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핍박 속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필요에 의해서 영어 단어 좀 하나 쓰겠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단어는 트리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트리뷸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이 고대인들이 이 곡식을 이렇게 때려서 곡식 껍질을 벗겨낼 때 그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도리깨라고 합니까?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때려서 벗겨내는 것. 이 도리깨 비슷한 것을 사용한 기록이 있는데 그 도구의 이름을 트리블륨이라고 했습니다. 트리블륨이라고 하는 도구로 이렇게 곡식을 때려서 껍질을 벗겨냈는데 그것이 이렇게 발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실제적인 의미는 껍질을 벗기듯이 사람을 단련하고 인격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면 사람 좀 달라집니까? 네, 사람이 꽤 많이 달라집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이 고난의 도가니를 통과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방위 갔다 오신 분은 조금 덜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군 면제 받은 사람은 변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군대라고 하는 이 고난의 세월이 사람을 틀림없이 바꿔놓는 것입니다. 나방 중에 그 황제 나방이라는 나방이 있습니다. 이 황제 나방은 날개 색깔이 무지개색이 난다고 합니다. 아주 찬란한 빛깔을 가지고 날아다닐 때 그렇게 모습이 아름답다고 그래요. 이 황제 나방을 출산해 내는 그 고치 있죠, 껍질. 그 고치 모양이 이렇게 플라스크, 이렇게 목이 좁은 그런 병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 황제 나방이 탄생하는 그 고치 모양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 황제 나방이 깨어날 때의 그 모양을 관찰하면은 이 좁은 그 목 있는 부분, 그 부분으로 이 황제 나방이 나오려고 굉장한 몸부림을 친다고 합니다. 이 목은 좁고 몸은 크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안 나오는데 아주 몸부림을 쳐서 이제 그 조그만 구멍을 뚫고 나와서 이제 황제 나방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왜 그렇게 좁은 구멍을 뚫고 나와야 되느냐, 이 황제 나방이. 그것은 곤충학자들이 관찰해 본 결과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날개에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날개가 튼튼해지고 날개 색깔이 선명해지고 그 날개를 날개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 좁은 공간을 비집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연계가 그
황제 나방을 위해서 강제로 수행하는 하나의 고난인 것입니다. 생존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관찰하던 사람이 하도 그 날개를 이렇게 삐져나오고 이 황제 나방이 그 몸부림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위에를 조금 잘라서 구멍을 조금 넓게 해줬다고 그래요.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조금 수월하게 이제 황제 나방이 그 고치에서 나왔는데 나오긴 잘 나왔는데 이 날개가 힘이 없어가지고 조금 날아가더니 푹 떨어지더니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 황제 나방이 정말 그 무지갯빛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닐 수 있었던 것은 그 좁은 구멍을 통해서 나올 때 그렇게 단련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각자 다 여러 가지 같지 않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들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하늘에 합당한 성품과 인품을 만드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한 우리 재림교인이 지하학교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개방되지 않았을 때 우리 한 재림교인이 천신만고 끝 홍콩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자유가 없었고 홍콩은 자유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재림신장 홍콩의 우리 재림교인들을 만나가지고 아주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홍콩의 재림신자가 그 중국에서 온 우리 형제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자유도 없고 성경도 마음대로 못 보고 기도도 못하는 곳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시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온 그 우리 신자가 말하기를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숨어서 열렬하게 기도하고 살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희열이 있고 감동이 있고 말씀에 아주 은혜를 받고 그렇게 우리는 사는데 우리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눈만 열면 죄거리들이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하시는지 참 걱정됩니다.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로마 교회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보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 고난과 고통과 싸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환경 속에서 미진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모두 다 고난의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며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던 믿음의 선조들은 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절실하게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에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교인들이 꽤 여럿이 있습니다. 그 북한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재림을 더 애타게 기다릴까요? 서울중앙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재림을 더 애타게 기다릴까요? 누가 더 애타게 기다리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훨씬 더 그 고통 속에서 재림을 애타게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은 본향을 애타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고난과 고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그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가서 지금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잠시 후면 목이 달아납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잠시 후에 침례 요한의 목이 달아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침례 요한을 기적적으로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 여기 침례 요한이 왜 죽도록 예수님께서 그냥 두셨는지 그 이유가 시대소망 22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종을 구해내시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 그 요한을 구해내시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 후년에 감방에서 죽음을 당할 수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다. 그 시대 이후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고통에 이르게 될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화형주에서 죽음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침례 요한 시대로 그 이후로 그리스도를 믿는 고난과 환난 속에 죽어갈 수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요한의 죽음을 그냥 두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혹시 어떤 큰 고난과 시련에 처했다 할지라도 괴로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찾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매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나중에 우리가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약속받은 모든 축복은 종말적 축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보상은 대부분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9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리스도인을 환난받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똑같은 방법으로 갚음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환난을 참고 견디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 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인데 그것은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보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개인적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례교회 범브랜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루마니아에서 1948년부터 14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이제 출옥을 했습니다. 범브랜드 목사님이 14년의 옥고를 치른 다음에 나와서 강연하는 도중에 안식일 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우리 모두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 앞에서 크나큰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있던 강제 노동 수용소 작업장에는 15만 명의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수로를 파는 공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는 부활절이 없고 일요일도 없으며 일반 공휴일도 없어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15시간 내지 1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팠고 매도 맞았습니다. 이 수로 공사장에는 6명의 재림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일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6명의 재림 신자들은 우리는 토요일에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안식일마다 얼마나 모질게 매를 맞았는지 말로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달력이 없었습니다만 어느 날이 토요일인지를 알 수 있었는데 그 까닭은 이들 재림신자들이 토요일에 매를 맞으면서 울부짖는 신음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열악한 때로는 신앙 때문에 목숨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라도 그 고난 속에서라도 신실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혹시 가정의 가족들 간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집니까? 자녀 교육의 문제로 고난 중에 계십니까? 혹은 경제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고 계십니까? 사업상의 문제로 고난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자신의 부주의와 부족 때문에 온 것인지, 신앙 때문에 온 것인지, 신앙 때문에 온 고난과 핍박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라면 속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 때문에 온 핍박이면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11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연배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된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고난의 십자가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일하셨어요. 291장 끊은 후에 목사님 죽도록 배하겠습니다.
아버지시여, 오늘 저희들에게 안식의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평강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지개 합창 단원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찬양과 노래가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